자, 마지막 주제 우리나라 얘기를 해야죠. 자, 마지막 주제는 SK 하이닉스입니다. 자, SK 하이닉스 ADR을 사는 자는 누군가? SK 하이닉스 ADR이 주가가 뭐 나름 나쁘지 않거든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저희 회사 사무실에는 주식 얘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아주 쏙 들어갔어요. 한 달 전과는 분위기 자체가 다르다. 야, 이렇게 조용할 수도 있구나. 아주 그냥 쏙 들어갔어요. 쏙 들어갔어. 저 9000 찍을 때만 해도 아주 난리 붕수였는데 지금 6600입니다. 한 달 반 사이에 2700포인트가 빠졌어요. 와, 진짜 미쳤다, 진짜. 30% 이상이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료 만든 친구 만들어 왔는데 우리 직원들이 이제 드디어 다들 진지하게 업무에 열심히 하고 있다. 어수선했던 상반기가 지나고 쓸데없이 가슴에 들어왔던 바람이 꺼지면서 다들 진지하게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그래, 뭐 진지하게 업무에 임하는 것까지 좋은데 또 주가가 또 많이 빠지면서 또 이렇게 돼서 참 그렇고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좀 적당해야지. 좀 너무했다. 시장을 보면 좀 너무했다라는 생각이 절로 안 들 수가 없는 게 월, 화, 수, 목, 금 전부 사이드카였어요. 사이드카가 뭔지 이제 설명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이 5% 이상 움직였단 말입니다. 위던 아래던. 월요일 매도 사이드카, 화요일 매수 사이드카, 수요일 매수 사이드카, 목요일 매수 사이드카, 금요일 매도 사이드카. 이렇게만 보면 감이 없죠. 그래서 제가 달력에 표시를 해봤습니다. 두 개가 있는 거는 코스피, 코스닥이 다 걸린 거예요. 이게 7월이야. 세 번 빼고 모두 사이드카가 나왔어요. 뭐야 이거? 이게 주식이야? 아니, 적당해야 적당히. 그리고 한 방향으로만 나오든가. 이게 뭐예요? 쇼쇼따 롱이었다가. 쇼쇼따 롱이었다가. 쇼쇼따 롱도 강롱이네? 강쇼쇼. 이거 또 뭐야? 강롱 다음에 강쇼쇼. 쇼쇼따가 롱이었다가. 롱이었다가 쇼쇼따가. 무슨 장난. 나를 실용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좀. 와, 이거 버틸 수 있나? 제가 그래도 나름 시장에 거의 20년 가까이, 17년, 18년 있었는데 이거는. 이건 못 버텨, 이거. 이거 어떻게 버텨? 앱을 지운 당신이 승자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 7월 중에 사이드카가 나오지 않은 날이 3일이 말이 돼. 사상 초유의 10거래일 연속 사이드카. 여기서부터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게 월요일 날 다시 사이드카가 나오면 11일 연속입니다. 아니, 무슨, 야, 이럴 거면 사이드카 이거 왜 만들어 놓은 거야? 무슨 사이드카가 아니라 본체네, 본체. 본카지, 본카. 이게 사이드카가 아니라.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이걸 보면서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형, 이렇게 하면 돈을 버는 게 아니냐. 뭔데? 새로운 규칙이 있다. 들어봤어요? 뭔 소린지. 숏숏롱. 야, 장난하다 진짜. 내 이 말 좀 한참 웃었네. 야, 그게 무슨 규칙이야? 대도 않는 소리. 어? 숏숏롱이라고? 숏숏롱. 그럼 그 다음에 죽었는데 롱롱숏이어서? 야, 이게 그쵸. 숏숏롱, 숏숏롱 하다 롱롱숏. 죽었잖아, 이거.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게 씨, 이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야, 주식이 장난이야? 지금 뭐 숏숏롱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실제로 이걸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너 화를 냈어, 화를. 뭐, 신성한 주식판에 지금 말이야. 이게 무슨 뭐 돌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 숏숏롱, 숏숏롱. 그렇습니다. 뭐 그런 너무 미신에 그 심취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다고 하고요. 변동성이 이렇다 보니까 외신에서도 아주 놀라고 있는데 블룸버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변동성은 일본의 두 배고 비트코인보다 높다. 비트코인 왜 하냐? 코스피가 있는데. 비트코인보다 주가 지수의 변동성이 높은 게 대한민국입니다. 코인 왜 해? 우리 코스피가 더 높아. 우린 지금 10거래일 연속 사이드카야. 위든 아래든. 게다가 우리가 두 배로 할 수 있어요. 와,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그렇다 보니까 이런 변동성을 노린 단타 자금들이 코스피를 싹 들어오면서 코스닥이 지금 이거는 이 코스닥 빠지는 높이를 봐서 이거는 코스닥의 펀더멘탈하고는 관계가 없다. 제 결론입니다. 그냥 자금이 빠지고 있어요. 여기서 안 논다는 거죠. 이 놀이터에서 안 논다. 더 좋은 놀이터가 있는데 이 놀이터 누가 아냐? 아, 너무 직선으로 내려온 거 아니야? 가서 차트를 확대해서 보세요. 그냥 뭐 별거 반등도 없어. 촥 자금 빠지니까. 투자자분들도 개인들도 좀 지쳤어. 솔직히 이해합니다. 이건 안 지칠 수 없지. 이걸 안 지치면 그 사람이 아니죠. 이러다 보니까 지쳤어. 숏숏롱숏숏롱롱숏 뭐 이러다가 뭐 아니 뭐야 이거 내가 지금 주식을 하는 거 뭐 하는 거야. 약간 자괴감을 느꼈어. 거의 40조가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투자 자탁금. 충분히 뭐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미들의 우리 개미들의 원픽 SK 하이닉스 한 달 동안 거의 40%가 날아갔어요. 놀랍게도 176만 원입니다. 300을 찍었는데 이제 좀 있으면 반토막이에요. 굉장히 안 좋은데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갑자기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렸지만 우리 BNK 이민희 연구위원님의 매도 레포트가 어떻게 봐주셨지? 185만 원? 야, 증권사별 목표 주가 막 400만 원, 300만 원 할 때 185만 원으로 맞추셨는데, 야 대단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SKS의 주가는 딱 이게 달린 것 같아요. 순이익 전망이 BNK 투자증권이 얘기했던 순이익은 올해는 좋아요. 올해는 244조인데 내년부터 내려간다는 겁니다. 소위 숏뷰.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취하고 있는 롱뷰는 올해 좋고 앞으로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 중에 누가 맞았나로 갈 겁니다. 이렇게 순이익이 올라가면은 주가가 아무리 내려가다가도 반등하겠죠. 200조, 300조, 350조 간다는데 이렇게 가면 당연히 반등입니다. 2026년, 2017년, 2008년입니다. 그런데 숏뷰처럼 아니야, 올해가 고점이야. 그러면 좀 어려워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건 우리나라에 있는 SK 하이닉스 주식이고요. 본주고 미국에 있는 하이닉스 ADR을 보니까 놀랍게도 여전히 공모가보다 위에 있습니다. 본주는 지금 마이너스 40%를 찍고 해롱해롱하고 있는데 ADR은 지금 종가 기준으로 224만원이에요. 금요일날 빠진 것까지 해서 아직도 우린 지금 170만원대인데 차트로 그려보면은 양 주식이 하이닉스 ADR과 본주 간의 격차가 46만원이 납니다. 26%의 격차를 보이고 있어요. 가격이 동일한 회사의 동일한 주식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저 26%가 격차가 줄어든 겁니다. 얼마 전에는 51%였어요. 야 뭐야 50%가 비쌌어.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물론 그랬다 내려오긴 했는데 평균적으로 보더라도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SK하이닉스 ADR이 본주보다 지금 보통 30% 비쌉니다. 평균이 29.3이에요. 앞으로는 좀 내려올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예전에 많이 예시를 들었던 TSMC, 대만에 상장되어 있는 TSMC 본주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TSMC ADR의 프리미엄이 지금 높아져서 20%거든요. 지금은 10%대예요. TSMC ADR은 최근 5년 평균 프리미엄이 12%입니다. 여기 언저리가 5년 평균이에요. 지금도 거기 언저리 있고 가끔 높아졌을 때만 이자를 찍고 대부분 10에서 15%대에 있는 게 TSMC인데 SK하이닉스는 TSMC ADR 프리미엄보다 프리미엄이 2배 이상 높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왜 그러냐? 저도 찾아봤어요. 이게 왜 이러냐? 많은 분석이 있지만 하나 재밌는 분석이 있어서 제가 보여드릴 텐데 미국의 한 자산운용사 오웬 라몬트 이 박사님이 이 미스터리를 분석했다고 하이닉스 하이 징크스 요런 레포트를 하나 냈습니다. 이 레포트가 내용이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갖고 와봤어요. 미국에 있는 박사님은 뭐라고 생각하시느냐. 참고로 저 라몬트 박사님은 한국 개미 전문가로 유명한 분입니다. 흥미로운 한국 개미 관련 레포트로 유명하다고 하는데 한국 개미의 특징 해서 2025년 3월에 리포트를 올리신 것도 있어요. 한국 개미의 특징은 뭐냐. 1번 평범한 한국 사람들이다. 2번 빨리 부자가 되기 위해 엄청난 위험을 감수한다. 3번 기괴하고 폭력적인 사건들을 만든다. 이게 무슨 저게 무슨 뜻이냐면 한국 개미들이 손을 대는 상품들은 기괴하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번이 제일 중요한데 대부분의 선수들에게 결말이 좋지 않다. 아니에요 박사님. 그 요즘 하락장이어서 그래. 하락장 상승장일 때는 좋을 때도 있었어요. 뭐 결말이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 좋을 때도 있다. 우리도 좋을 때도 있는데 물론 이제 박사님이 보기에 그렇게 투자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의 한국 증시에 대한 과거 글이 하나 있길래도 갖고 오면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2024년 6월 미국 증시가 한국화되고 있다. 이건 나쁜 징조다. 제가 얼마 전에 무슨 유머 사이트 돌아다니다가 일본 사람들이 뭐라고 했죠? 뭐 한국인이 일본에 와서 뭐 정치도 하고 뭐도 하고 한국인이 일본을 뭐라 그럽니까? 뭐 지배한다 그래야 되나? 들어와서 뭐 제일 한국이 다 해먹는다? 라고 얘기했다는 걸 봤는데 미국 증시도 한국화가 됩니까? 오 실제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최근 몇 년 동안 미국도 한국을 따라 광기의 길을 걷고 있다. 그 우리 때문에 걷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박사님. 미국이 그냥 혼자 걷는 걸 수도 있어. 미국 증시가 K 증시 때문에 광기의 길로 가고 있다. 우리가 뭘 수출했는데요? 박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한국은 세계에 많은 훌륭한 것들을 선사한 멋진 나라다. 하지만 한국에 수출한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한국 중시의 테마주라는 거다. 미국엔 테마스톡이라고 안 하고 밈스톡이라고 그랬어. 밈주식. 한국 시장에서 테마주라는 게 미국으로 넘어왔다. 이런 황당한 종목들은 적어도 2007년부터 한국 주식시장의 기이한 특징으로 자리 잡아왔다. 아, 그 박사님이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아, 2007년까지만 공부를 하셨겠죠? 제가 이 네이티브로서 말씀드리면 90년대에도 있었어요. 90년대. 90년대 기억이 납니다. 20대였거든요. 80년대 모르겠다 얘기여서. 그전에도 있었어. 그전에도. 이 황당하고 기이한 특징이라는 게 그전에도 있었는데 그럼 그 한국 테마주를 뭐라고 생각하시길래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코리아 테마주는 다양한 근거에 기반해 평가를 대는데 사실과 논리가 중요하지 않다. 본인이 보시기에. 그리고 이 테마주는 불가사의한 과정을 통해 특정 주식들이 특정 대통령 후보와 연관되면 정치 테마주로 변모하기도 한다. 더 놀라운 건 선거가 끝나면 이 주식들은 다시 일반 주식으로 돌아간다. 기가 막히네.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로 됐다가 갑자기 일반 주식으로 돌아가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주가가 빠지더라. 올라갔다가 빠진다는 건데 그 중에서 또 더 놀라운 건 한국 사람들이 이걸 다 알아. 알지. 야, 우린 바보냐? 이걸 40년간 봐왔는데 올라왔다 내려오지. 정치 테마주는 돌아와.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이걸 하더라. 불가사의한 과정을 통해서 하더라. 그런 건 신기하긴 하네요. 그걸 왜 하는 거지? 내려온다는 걸 아는데. 내려온다는 걸 아는데도 하는 이유는 올라갈 것도 알기 때문이죠. 나는 여기서 팔면 되잖아. 내 다음 바보가 여기서 해주면 되는 거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죠. 자, 그런 게 있는데. 그리고 아래도 박사님 말이에요. 영어로 되는 게 한국말로 바꿔온 겁니다. 여기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은 집단 도박과 망상에 사로잡힌 음모론적 믿음 그리고 공매도에 대한 대중주의적 적대감이 뒤섞인 양상을 보인다. 아니 우리가 음모론적 믿음이 아니라 우리도 이상한 건 알아요 박사님. 이상한 건 아는데 올라가니까 사는 거지. 빠질 때 나오면 되잖아. 우리가 그 음모론적 믿음을 믿어서가 아니라 올라가니까 사는 남들이 믿을 것 같아. 저는 안 믿는데 남들이 믿을 것 같아서 이제 남들이 그런 건데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드셨어요. 예를 재밌는 걸 드셨는데 2017년 5월 반기문 과거 이제 사무총장이셨죠. 반기문 사무총장이 대통령 선거 유력 후보로 널리 거론되었다. 영어로 써있는 거 제가 한국말 바꾼 겁니다. 그때 갑자기 LCD 부품업체가 주가가 5배가 뛰더라. 반기문 테마주로 분류되었다. LCD 부품 제조업체인데 그래서 아니 반기문 뭐 후보라고 할게요. 반기문 후보가 LCD 부품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근데 이 정작 오른 파인 DNC라는 곳은 반기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기에 본인들도 어리둥절했다. 공시를 올렸다는 거죠. 우리는 아무 관련 없고 우리도 왜 올렸는지 모르겠다고. 무려 5배가 올랐는데 그게 왜 올랐었냐? 이들 종목들은 반기로 씨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반기로 씨라는 분이 대표로 있는 운용사가 투자한 회사였다. 반기로 씨는 반기문 씨하고 뭐 관계가 있어서 한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그저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반기문 사무총장의 사촌이라는 소문이 퍼지고 반기문 사무총장의 사촌이 운영하는 운용사가 투자한 회사라고 찍혀서 5배가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LCD 부품 제조업체는 응? 우리를 왜? 자신들을 모를만 하죠. 반기로 씨가 운영하는 투자회사가 투자한 회사니까. 그러면 이 반기로 씨라는 분은 반기문 사무총장의 사촌이었냐? 알고 보니 두 반은 전혀 관련이 없는 인물이었다. 뭐 그랬다고 합니다. 이런 게 있었나? 기억이 잘 가물한데. 그러니까 서로 잘 몰랐는데 불가사의한 과정에 의해서 갑자기 그게 되더니 테마주가 되더니 5배가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뭐 하여튼 모르는데 아, 이거 뭐 평범한 국장이네. 평범하구만. 뭘 이렇게 놀라고 그래요. 왜? 뭐 놀랄 것도 아니네. 뭐 태풍 노루가 오면은 페인트 주가가 오르는 게 국장인데 아 모르시네.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좋아야 돼요. 약간 이거 잘 놀아야 되고 무슨 3단 논법으로 이게 잘 돌면은 될 수 있어요. 아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아하 답답하시네. 그거 주식 잘 못해서 그래. 네, 박사님이 주식을 조금 그 아직 좀 초보셔서 그렇다. 초보셔서 잘 모르셔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박사님이 예를 하나 드신 것도 있는데 강남스타일 사례도 들으셨어요. 2012년 가수 싸이가 강남스타일 발표에서 대박을 쳤다. 전 세계적인 히트를 기록했다. 근데 갑자기 반도체 테스트 장비를 제조하는 회사 주가가 급등을 하더라. 그래서 왠지 봤더니 가수 싸이의 아버지가 회사 대표였다. 아이고, 이거는 그래도 연관이 있네. 하지만 미국인들이 보기엔 뭔 놈의 연관이냐. 싸이의 뮤직비디오가 반도체 테스트 장비를 제조하는 회사의 주가를 올릴 수 있냐? 얼마 전에 60억뷰 나오셨죠? 60억뷰라고 해도 뭐 따지고 보면 그렇긴 하네. 뭐 아들이 뮤직비디오가 대박이 나고 아들이 잘 나가지만 아빠 회사 주가가 올라가는 건 뭐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하여튼 이런 얘기를 드시면서 불가사의한 테마주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아직 국장을 조금 너무 따뜻한 미국 시장에 있어서 그래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미국 시장 길게 보세요. 그쵸? 뭡니까? 뭐 S&P 이런 거 이렇게 길게 보면 이렇게 평안하게 오르잖아. 아유, 저런 따뜻한 물에 계시니까 그 뭐 이게 당연한 걸로 알죠. 에헤이, 이 시장이 예외적인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 이렇게 올라가는 글로벌 국가 주식 아무것도 없어요. 미국 빼고 유럽, 뭐 아시아, 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 없어. 미국인이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미국인이니까. 대부분의 시장들은 야 난리야 난리. 어머야 난리야 난리. 이거 편안한 데서 따뜻하니까. 이거 온천에만 계셔서 그래. 이 정말 이 야생 그 자체로 오시면 쉽지 않은데. 참 하여튼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 몇 년 전에, 한 1, 2년 전에 미국 증시가 양자 테마주로 흔들린 적이 있었다. 2024년에. 이거는 전형적인 한국화의 증상이다. 코리아피케이션. 미국 주식시장이 코리아피케이션이 되고 있는데, 테마주류나 급격한 변동성과 혼란은 미국 증시의 질적 저하. 한국이 미국의 테마주라는 재앙을 수출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가 수출한 거 아니고 니들이 따라한 거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미국 증시가 한국화되고 있는 건 나쁜 징조다. K-POP, K-드라마, K-영화는 너무 좋지만 K-금융에는 아니라고 맞서야 된다. Let us say no to K-finance. Say no 하라는 거죠? 그래요. 뭐, no 하던가. 야, 우리끼리 하고 있는데 왜 우리한테. 하여튼 뭐 그러셨다고 합니다. 자, 저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박사님이 보기에 최근에 이 하이닉스 ADR 프리미엄이 말이 안 된다. 7월 14일 SK 하이닉스 ADR 프리미엄은 49%가 되었다. 맥스 50일이었죠. 한 회사에 두 가지 다른 가격이 존재하는 건데 이러한 괴리는 이해할 수 없는 거다. 그리고 아니 본주는 다 죽어가는데 하이닉스 ADR이 저렇게 고평가되는 게 말이 되냐. 제대로 작동하는 시장이라면 저렇게 본주와 ADR의 가격차가 크게 날 수가 없다. TSMC ADR 프리미엄이 정말 높았을 때 20% 수준인데 TSMC는 ADR 프리미엄이 높은 기업이에요. 높은 주식입니다. 대부분 저렇게 높지 않아요. 대부분 한 자리 퍼센트야. 그래도 20%인데 하이닉스 ADR 프리미엄은 그 두 배가 넘는다. 그리고 예를 들은 게, 자 봐라. 미국에 상장된 다른 한국 기업의 ADR은 현재 프리미엄이 없다. 미국에 다른 한국 기업의 ADR이 상장돼 있어요. SK 하이닉스만 상장된 게 아닙니다. KB금융, 신한금융 이런 데도 있네. 상장돼 있어. 근데 거기는 프리미엄이 0%야. 근데 SK 하이닉스만 30%, 40% 이렇다는 거죠. 심지어 SK 하이닉스는 유럽에도 GDR이 있어요. 유럽에 상장돼 있는 게 있어요. 거기는 프리미엄이 또 없네? 이게 뭐야 이거? 유럽에는 0%고 미국에만 30%고 이게 말이 되냐? 자, 그러면 혹시 미국에 있는 분들이 우리의 기대처럼, 야 마이크론이 주가가 이렇게 높은데 하이닉스 주가가 이렇게 낮아도 말이 되냐? 야 마이크론은 어? 이거 퍼가 이거 뭐 6, 7, 뭐 10 정도 되고 하이닉스는 퍼가 낮으니까 하이닉스가 마이크론 따라가야 되지 않겠냐 라는 한국인들의 기대처럼 미국인들이 이 SK 하이닉스를 저평가 보고 산 거 아닙니까?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미국 개미들은 그렇게 똑똑하지 않다. 제가 너무 고평가했군요. 미국 개미들은 한국 본주가 더 싸다는 사실조차 모를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 그렇긴 하네.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너무 한국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그 마이크론과 이걸 비교하면서 이게 이렇게 하면서 야 한국 본준 이렇고 ADR은 이렇고 마이크론이고 그건 한국인들 시각이고 미국 개미들은 프리미엄의 개념을 아예 모르거나 심지어 한국이라는 나라에 주식이 있다는 것 자체를 아예 모를 수도 있다. 이게 좀 너무한데? 주식은 있어. 아무리 우리가 없어도 주식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따지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본인들 주식만 해도 종목이 몇 개고 씨. 거기에 지금 거래소가 몇 개고 지금 그 지수가 몇 개인데 그거 하기 바쁘지. 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한국 그걸 따져가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한마디로 미국 개미들이 SK 하이닉스 ADR에 달려드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대체 누가 하이닉스 ADR에 그렇게 엄청난 프리미엄을 주고 매수하는 거냐? 미국의 기관들이냐? 연기금들이냐? 당연히 우리죠. 당연히 우리죠. 하이닉스 ADR을 매수한 1등 투자들은 당연히 꼬리안들이죠. 아니 우리는 아니까. 우리는 아니까. 7월 10일에서 7월 23일 날 서학개미들의 순매수 순위가 SK 하이닉스 ADR을 지켰습니다. 2위도 반도체예요. 다른 거하고 차이가 커요. 굉장히 커. 심지어 한국인들의 ADR 순매수액은 동일한 기간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하이닉스 본주 순매수액 대비해서 90% 수준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같은 기간 국내에 상장되는 SK하이닉스 본주를 한 1조 샀어. 근데 SK하이닉스 ADR을 9천억을 샀어요. 거의 비슷하게 샀어. 90%.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ADR 상장된 다음에 우리나라에 코스피 상장되는 하이닉스가 힘이 없었거든요. 계속. 야 이거 여기 살려는 자금들 글로 간 거 아니요? 개민들? 개인들? 하이닉스 좋아하는 개인들이 야 저거 SK 하이닉스 ADR 변동성 좀 개쩝니다. 본주보다 더 변동성이 커요. 그걸로 간 거 아닌가? 그래서 마치 코스닥이 코스피로 자금이 몰리면서 이렇게 내려간 것처럼 하이닉스 자금이 쭉 빨려갖고 좀 이렇게 많이 내려간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까지도 개인적으로 좀 들고 있고요. 그리고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49%는 프리미엄은 과해 보이지만 만약 미국인 투자자들이 샀다면 나는 그나마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SK하이닉스 본주를 못 사니까 하이닉스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비싸더라도 미국 시장에는 ADR 살 수 있지. 나는 이해가 가능해. 프리미엄이 비싸다고 하더라도. 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건 더 저렴한 본주를 쉽게 살 수 있는 한국인 투자자가 미국 ADR을 매수하는 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그거 왜 49% 더 비싼데 왜 ADR 사냐고? 박사님 그 한국에는 그 오래 살다 보시면 대부분 우린 비싸게 사요. 비트코인도 비싸게 사고 대부분 비싸게 사. 우린 비싼 거에 익숙해. 프리미엄이 없으면 안 좋아 보여. 아무리 없으면 그 명품이 아닌 것처럼 보여. 뭐 제가 옛날에 뭐 하다가 욕 좀 먹었던 빵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좀 우리는 프리미엄에 익숙해. 프리미엄 괜찮아. K 프리미엄. 우리 코인도 이렇게 사기 때문에 얘가 안 가실 수 있는데.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설명하기 어렵다. 이건 네이티브만이 아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충분히 살 수 있어 보이긴 하는데. 근데 박사님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도저히 한국 개미들을 이해할 수 없다. 이해가 안 돼. 한국의 거주한 투자자들은 SK하이닉스 주식을 손쉽게 더 싸게 매수할 수 있다. 왜 40% 더 비싼 ADR을 사는 거냐? 이런 비합리적인 매수는 교수님 비합리적인 매수가 아니라 그걸 두 개 다르게 보는 거지. 미국에 상장되는 게 더 잘 가고 우리나라에서 안 가고 하니까 그게 비합리적인 건 아닌데 박사님 보기엔 그럴 수 있죠.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보여온 당혹스럽고 자멸적인 행동 패턴과 일치한다. 그쵸. 그 프리미엄이 줄겠죠. 우리도 알아요. 프리미엄이 저게 줄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49% 오래 못 버텨. 20% 또는 10몇%대로 들어갈 거야. 알고 있는데 나는 올라갈 때만 들고 있고 그게 줄 때는 나는 안 들고 있을 거니까. 그쵸? 나는 알아. 그래서 올라갈 때 먹자는 거지 내려갈 때는 팔자는 거니까 우리 입장은. 자 그런 건데 비합리적인 뭐 그게 있으면은 그들의 비합리성을 이용해서 내가 돈을 벌자는 거죠. 나는 합리적이니까. 나중에 내려올 때 합리적으로 이제 빠지겠다는 생각을 하는 건데 박사님은 조금 이해하지 못하실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박사님이 또 항의하는 건 그게 있어요. 그래서 한국인들의 불꽃 매수 때문에 SK하이닉스 ADR 변동성이 상식을 초월했고 미국 시장도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라는 거죠. ADR 상장이 며칠 동안 한국 SK하이닉스의 본주의 변동성이 100%를 넘었는데 이것만 해도 엄청나게 높은데 미국 ADR의 변동성은 200%가 넘었다. 죄송합니다. 나는 최근 미국 증시가 한국화되어 개민들의 영향력이 커지는 걸 비판했지만 적어도 미국 증시의 변동성이 한국을 뛰어넘을 줄은 이때까지 정말 상상도 못했다. 그게 좀 따뜻한 데만 계셔서 그래요. 이렇게 좀 험한 세상도 겪어보셔야지. 이 주식이라는 게 박사님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거친 야생, 급류에 휘말리면서도 버티는 풀뿌리 같은 이런 투자가 우리 한국인들이 한 투자니까 생존을 위한 투자 같은 이런 게 바로 코리안 마켓이라는 거를 이번에 아시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런데 이런 와중에 코스피가 그런 와중에 쭉쭉 가면 모르겠는데 급락하면서 개미들도 좀 힘이 빠지고 있죠. 아까 보여드렸지만 예탁금도 많이 줄어들고 신용융자 잔고도 많이 빠졌습니다. 급락했어요. 39조까지 빌렸다가 32조로 줄었어요. 갚은 거면 다행인데 반대 매매가 있었을 가능성이 꽤 있죠. 신용융자 잔고도 많이 줄었고 위탁매매 미수 T+2를 활용해서 미수로 사겠다. 나는 돈이 없지만 주식을 산다. 2조까지 늘었다가 지금 절반이 됐습니다. 1.2조의 미수금이 줄었는데 긍정적으로 줄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반대매매로 날아갔거나 하면은 좀 어려워질 수도 있죠. 반면에 이런 상황에서도 단일 종목 2배의 레버리지 거래대금은 여전히 10조 원을 넘고 있어요. 전체 ETF 거래대금의 아직도 40%. 심지어 장이 빠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버스 2배의 거래대금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아, 나 진짜. 롱 2배로 하다가 야 롱만 하면 깨지잖아요. 요즘에 숏 하니까 숏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숏으로 건다. 곧버스트 국장이니까 곧버스로 건다는 건데 3조 6천억. 와. 하지만 숏숏 롱 롱롱 숏이니까 나는 다발로 먹고 싶다. 위로 2배 아래로 2배. 아래로 2배도 3조 6천억. 위로 2배도 3조 1700억. 롱으로 3조 숏으로 3조. 야 이거 누가 버는 거냐 이러면. 이러면 누가 버는 거지? 롱 2배에 3조 걸려있는데 곧버스로도 3조가 걸렸어. 이거 왔다 갔다 하면 다 깨지는 거잖아. 결국은 왔다 갔다 하면은 양쪽이 다 깨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서 결국에는 참지 못한 금융위원회가 7월 24일 지난 금요일날 단일 종목 레버리지 규제를 조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원래 언제더라? 8월 말인가? 뭐 그런 시행을 얘기했는데 아니에요. 기본 예탁급 강화 조치 1000만 원이 아니라 3000만 원으로 강화하는 거를 7월 31일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조기 시행하는 걸로 발표했어요. 다음 주 금요일. 다음 주까지만 1000만 원의 예탁금으로 단일 종목 레벨 2배짜리가 매수가 됩니다. 다음 주 금요일부터는 규제가 조기 실행이 돼요. 내용을 좀 보면 이렇습니다. 지난 5월 출시 이후에 2배 레버리지 상품 거래대 금액이 크게 늘었다. 7월 15일 기준으로 거래대 금액이 13조를 찍었어요. 지금도 10조가 넘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춤을 추니까 아까 전에 박사님이 화를 냈듯이 갑자기 코리아피케이션이 진행되면서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주가가 춤을 추더라. 샌디스크가 130%가 움직였고요. 일간 수익률 변동성의 연유랍니다. 마이크론 변동성이 123%, 키옥시아가 118%, SK하이닉스가 113%, 삼성전자가 96%.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가 우리나라 2배 레버리지 상품들 덕분에 같이 춤을 췄다는 거죠. 박사님 화낼만 하네. 코리아피케이션으로 위아래 하다가 그래요. 뭐 재밌었잖아. 뭐 미국이나 뭐 일본 입장에서도 좀 뭐 미국 개미들 일본 개미들 좋았잖아요. 뭐 좋았으면 되지 않을까. 좀 죄송하긴 합니다. 죄송하긴 한데 이런 일이 펼쳐져서 그래서 기본 예탁금 3천만 원 규제 강화를 이번 주 금요일부터 조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것도 오직 현금만 기본 예탁금으로 인정합니다. 채권 이런 대형 증권 안 되고요. 자 그래서 7월 31일 다음 주 금요일이죠. 이후에는 3천만 원 예탁금이 없으면 매도만 가능합니다. 매수 버튼이 안 눌려 이제. 7월 31일부터는 현금으로만 3천만 원을 넘게 보유한 경우에만 단일 종목 레버리 상품 국내 상장 해외 상장 따지지 않습니다. 신규 투자 및 추가 매수 주문 기준 매수는 3천만 원 있어야 가능하다. 없으면 매도만 해야 됩니다. 버튼이 뽑혔어요. 버튼이. 뽑히는 일이 일어날 예정입니다.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얘기는 다 끝났는데 몇 개만 더 드리면 최근에 나스닥이 움직임이 좋지 않은 것도 사실이에요. 목요일 금요일로 해서 조금 얘도 불안불안해. 불안불안해. 이거를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불안불안해요. 뭔가 공중에 떠있는 것 같고 이렇게 반등했으면 좋겠는데 최근 27,000 찍었다가 지금 25,000 약간 깨졌거든요. 물론 많이 밀리진 않았어요. 고점대비 8%니까 하락장이라고 할 수도 없고 많이 밀린 건 아닌데 움직임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이죠. 왜 좋지 않냐? 간단하게 빨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지금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빅테크들의 주가가 밀렸다. 밀리고 있다. 구글이 최근에 실적 발표한 다음에 거의 7%가 밀렸고요. 테슬라가 실적 발표한 다음에 14.5%가 밀렸습니다. 줄줄이 빅테크들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나와요. 그러면 실적 발표할 때마다 지금 주가가 박살이 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좀 많이 되죠. 구글의 실적 발표 때문에 왜 밀렸냐? 지난주에 있었죠. 구글은 이렇게 됐습니다. 매출이 좋아요. 광고 매출도 좋아요. 클라우드 매출은 미쳤어요. 다 좋아요. 심지어 82%, 13%, 24% 총 매출액이 적은 회사가 24%가 늘었어요. 굉장히 좋아요. 주가가 왜 박살이 났냐? 자본지출, 우리가 캐펙스 투자라고 말하는 AI 자본지출을 더 늘리겠다. 10% 이상. 그리고 내년에는 시그니피컨트리하게 늘리겠다. 더 늘리겠다는 얘기를 했다가 주가가 빠진 겁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거든요. AI 투자 더 늘리겠다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았지만 어쨌건 구글 주주 입장에서 야 그만 돈 좀 써라. 돈을 얼마나 쓰면 이 현금 흐름이 지금 마이너스로 돌았어요.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돌았습니다. 그만 돈 써라 하면서 이제 밀렸다는 거고요. 비슷한 회사 전통해가고 인텔 잠깐 보여드리면 인텔 실적도 좋았어요. 총 매출액 좋고 조정 EPS도 거의 예상보다 2배 뭐 총익률도 엄청 좋고 매출도 엄청 좋았어요. 근데 자본 지출을 늘리겠다고 얘기했다가 박살났습니다. 8%. 인텔의 CEO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15년이 무슨 얘기냐? 최근의 분위기는 15년 만에 가장 강한 매출 성장세를 보여줬다 라고 얘기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실적이 이렇게 좋고 매출이 이렇게 좋다라고 얘기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무적의 단어 킹반영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무적의 단어 선반영이 있었고 그리고 투자를 늘리겠다 그랬다가 역시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서 밀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냐? 7월 29일 뭐가 나옵니까? SK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다음 주에요. 영업이익 63조 시장 평균입니다. 이게 좋으면 올라가는 거냐? 영업이익이 70조 찍으면 올라가는 거냐? 요즘 분위기로는 잘 모르겠어요. 야, 요즘 알 수가 없어. 실적 발표에서 실적이 무지하게 좋으면 박살나. 안 좋으면 물론 당연히 더 박살나겠죠. 뭐야 그럼. 좋아도 박살, 안 좋아도 박살은 박살이잖아. 하지만 이번엔 다를 수 있죠. 이번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70조, 80조 하면서 쭉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기대를 한번 해보고 하이닉스 발표를 하고 줄줄이 그날 빅테크 실적 발표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나오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나오고요. 그날 밤에 그날 새벽에 메타 나오고요. ARM 나와요. 7월 30일 날 애플 나오고요. 아마존 나옵니다. 크, 다음 주가 빅주가 될 수도 있다. 빅주가 줄줄이 실적 발표니까 지난주 실적 발표 때는 줄줄이 박살났는데 이번 주에는 좀 좋기를 한번 바라보고요. 그리고 좀 나스닥이 밀리는 또 하나의 이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다들 아시는 얘기입니다. 유가가 어때요? 90달러 넘었어요. 브렌트유 100달러 얘기 나오죠. 미국채 금리가 어때요? 지금 4.6을 넘었습니다. 뭐 한계가 5%다 뭐 이런 말도 있긴 한데 하여튼 지금 4.7에 가깝고 쭉쭉 올라가고 있죠. 왜 그럴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기가 힘든 이란 전쟁이 또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 지난 15일 미국과 이란이 종전합의라고 MOU를 맺었어요. 그 뭐 이란은 뭐 승리 선언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서명이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끝난 줄 알았어. 그런데 이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왜 안 끝나고 있냐? 7월 초에 미국의 폭격으로 죽은 이란 최고 종교 지도자 하메네이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무려 4,300만 명의 인파가 참석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장례식에 4천만 명이 올 수가 있나? 4,300만 명이 추모했겠지. 4,300만 명이 서울 인구가 900만인데 어디로 가? 4,300만 명이? 하여튼 뭐 아마 추모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때 이란인들이 굉장히 이란 분들이 대성 통곡하는 이런 게 언론에 많이 잡혔어요.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좀 놀랬다. 이란인들이 하메네이를 증오하는 줄 알았는데 오 우네? 굉장히 놀랬다. 하지만 그거는 아마 다 각본일 거다. 연기일 거다. 하메네이 장례식에서 보이는 눈물은 다 연기일 거야. 내가 그 연기인 거 봤어. 그 연기 안 하면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걸 내가 봤기 때문에 그 아마 연기 아니겠냐. 진짜 연기 안 하면 잘못하면 아오지 뭐 이렇게 하여튼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메네이 장례식을 보니까 그 남아있는 주요 지도자들이 모여있던데 한 번에 다 쓸어버릴 수도 있겠더라. 내가 확 미사일에서 다 보내버리려다가 야, 그렇게 하면 협상할 사람들이 없으니까 내가 참겠다! 아오! 하면서 발표를 했죠. 물론 그 뒤에 곧바로 두 나라가 서로 또 폭격을 시작합니다. 지금 현재고요. 서로 폭격을 시작하고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협에 미사일을 날리고 카타르 LNG 운반선 날리고 그러면서 서로 탓을 했죠. 경고를 무시한 선박이 피격당했다! 라고 이란은 주장하고 미국은 이란이 합의를 파기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심지어 7월 8일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이 끝났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란 정권들은 시크 피플, 아픈 놈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소통하지도 않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또다시 관심도는 없어졌지만 호르무즈협이 봉쇄됐습니다. 이란이 봉쇄했죠. 그랬더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 니들이 봉쇄해? 그럼 나는 다시 봉봉쇄다! 해서 봉쇄의 봉봉쇄가 다시 됐고요. 여전히 해협을 통과하는 화물 운송의 20% 통행료를 받을 것이다! 라는 이상한 말씀을 계속 하셔서 이 급한 와중에도 알뜰하게 보호비 20%를 받겠다고 선언을 해서 내용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오늘부터 미국은 호르무즈협의 수호자가 될 것이며 통행세력으로도 수호 비용을 충당할 것이다. 이건 공정성의 문제다. 내가 눈을 막겠다. 봉봉세다. 를 하고 있어서 정신이 혼미한 상황이고요. 자, 여기까지만 해도 혼미한데 이 와중에 예멘 후티는 이번에 예멘 해협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7월 20일이 엊그제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해상 봉쇄를 즉시 발효한다. 예멘 후티가 뭐를 막은 거냐? 호르무즈협과 함께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되는 바브 엘만데브 해협 여기입니다. 소위 말해 예멘 해협. 여기가 이란과 미국이 싸워서 호르무즈가 막혔잖아. 근데 예멘은 이걸 막겠다는 거죠. 홍해로 들어가는 거, 수에즈 운하로 들어가는 거, 여기를 막겠다. 만약에 이거 두 개가 다 봉쇄되면 난리 나겠죠. 지금 호르무즈협이 한 390만 배럴 원유가 왔다 갔다 하고 요 예멘에요. 여기가 한 700만 배럴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이 두 개가 다 막히면 뭐 사실상 수에즈운하도 막히는 거잖아요. 들어간 입구 막겠다니까. 저러고 있고요. 그 예멘은 갑자기 왜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싸우면서 여기를 막겠다 그러냐? 사우디 배 못 지나가게 만든다 지금 그거거든요. 이유가 있다 그럽니다. 예멘 후티 지도부들이 이란에서 열린 하메니 장례식에 참석했다. 하메니 장례식이 모든 게 문제였군요. 그런데 참석한 다음에 대표단이 장례식 후 돌아올 때 사우디의 지원을 받으면서 후티와 싸우던 세력의 공격을 받았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란에서 장례식에 참여해서 본인들 나라 예멘으로 돌아오는데 사우디의 지원을 받는 예멘 정부군이 이 비행기를 폭격을 시도했다 그럽니다. 공항 활주로를 폭격했다고. 항공기 착륙을 막기 위해서. 잘못하면은 지도부가 타고 있던 비행기들이 못 돌아오거나 아니면은 크나큰 정말 괴멸될 수도 있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후티가 분노를 하면서 사우디에 대한 보복 선언을 합니다. 사우디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를 하고 그 이후로 후티와 사우디의 본격 갈등이 재점화되면서 사우디의 어리석은 행동에 포괄적이고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 뭐 그러고 있대요. 그러고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잘못하면은 양쪽이 다 막힐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유가가 불안불안하죠. 그리고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후티가 여기를 막은 거는 다 이란 때문이다. 그래서 이란과 다시 한타까리 하겠다. 라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가도 오르고 이제 전쟁 리스크가 다시 불거지고 뭐 이런 상황에서 아까 보여드렸지만 나스닥의 움직임이 나스닥이 버텨줘야죠. 그동안 나스닥은 안 빠지고 우리나라 시장만 빠졌는데 나스닥의 움직임이 이제 당연히 좋지 않은지 그런 상황이고 하지만 뭐 다음 주 실적 발표들이 많이 있으니까 좋은 실적 쭉 나오고 그만하고 전쟁 그만하고 유가도 좀 안정화되고 유가 좀 빠지고 있어요. 진짜 금요일에 좀 빠졌거든요. 다음 주 초부터 유가가 쭉 내려가면서 SK하이닉스 욕심도 없다. 욕심도 없이 한 260만원. 60만원 좋습니다. 많이 겸손해졌어요. 300도 안 바라고 260만원까지만 올라가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